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가스관 용량의 20%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어제 유지보수를 위해 가스터빈의 가동을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터빈 가동이 중단되면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추가로 20%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이후 유럽에 대한 가스 운송량을 이미 60%로 감소했었습니다. 가즈프롬은 연례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지난 11일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폐쇄했었습니다. 한편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가스 공급을 줄여야 할 기술적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 측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올겨울 가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규제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체코는 오늘 트위터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장관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가스 수요를 줄이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평소 양의 20%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가스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리고리 갈라간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어제 현 사령관인 갈라간 소장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빅토르 코르벤코를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던 갈라간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으로 이동해 대테러 작전센터 부국장을 맡게 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루안시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조코 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과 조코비 대통령이 양국 간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비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중국의 페로니켈과 석탄, 구리,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중국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해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이 외국 정상을 마지막으로 초청한 것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계속 중국에만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본토를 벗어나 홍콩을 찾은 것이 유일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처형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어제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형 시 집행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이번 사형 집행이 이미 심각한 미얀마의 인권 환경을 추가로 악화할 것이라면서 원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부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정권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젯밤 카메룬에 도착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카메룬 수도 야운데 공항에 도착해 조셉 디온 은구테 카메룬 총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번 순방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처음 나선 것으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세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일 갈등 극복과 미한일 관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이버 공격 세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불법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관련 활동의 차단과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We have used the suite of policy tools at our disposal. Be it economic, be it political, be it law enforcement tools as well.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불법 사이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수단 등 모든 가용한 정책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확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정책 도구들과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물론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poken quite a bit in this briefing room and you've heard from other senior officials our profound concer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found concerns with the DPRK's WMD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그리고 다른 고위 관리들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언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또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온라인에서 자행하는 범죄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러한 활동은 때로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도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주의를 집중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방한 중인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26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잇따라 만나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뉴버거 보좌관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조찬협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뉴버거 보좌관은 이어 이도훈 외교 2차관과 오찬 면담을 갖고 양국 사이버 신기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미한 사이버 정책 협의회와 사이버 워킹 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 관련 법 집행과 수사 공조를 심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한일 갈등 극복과 미-한일 관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You don't really, you know,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든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한이 3국 간 역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disarmament and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ytime in the immediate future. So
베라 의원은 북한의 핵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대북 접근법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보게 될 경우 이를 미한일 3국 관계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 함수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on the...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Some people talk about North Korea's dire economic situation, and possibly.
테리 국장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보는 일부 관측이 있는데 자신의 평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즉 북한이 원하는 다음 단계의 역량을 달성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I think for us to return to talks, you heard me say 100 times. I think it'll be after the seventh nuclear test.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역량 추구는 대화가 재개됐을 때 더 많은 지렛대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새로 들어선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보건, 공급망,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외에서 하는 일과 그것이 국내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연관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he first is on the part of the U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 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thing on the US side is for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talk about how these
차 부소장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호의로 글로벌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한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동맹의 탄력성을 신화하는 한편 양자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바꾸는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각각 펼쳤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은 25일 경기도 이천과 양평 일대에서 육군 항공전력의 막강한 위용을 선보이고 항공작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훈련엔 현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규모 병력과 화물 수송이 가능한 기동헬기 치누크 4대, 그리고 기동헬기 블랙호크 10대 등 총 30대의 육군 항공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전력은 한국 육군이 보유한 핵심 항공전력으로 이들을 대거 투입해 항공작전 훈련을 펼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F-35 자체를 공개를 거의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과 이제 협상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치가 도입한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북한의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라 점진되는 군사 위협에 대해서 억제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최대 순항속도 시속 269km로 30mm 기관포와 2.75인치 로켓, 공대지 유도탄 헬파이어, 공대공 유도탄 스팅어 등 무장이 가능합니다. 치누크는 완전 군장한 병력 33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대 7.2톤의 수송이 가능한데 최대 순항속도는 시속 296km, 항속거리는 555km에 달합니다. 또 완전 군장한 11명의 병력과 최대 3.1톤 수송이 가능한 블랙호크는 최대 순항속도 시속 280km, 항속거리 500km에 이릅니다. 훈련은 대규모 병력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공중 강습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파치 가디언은 가상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2.75인치 로켓 150여 발과 30mm 기관포 450여 발을 표적에 쏟아붓는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초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피해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해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이 자랑하는 대규모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에 큰 위협이 되는 무장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범위 밖에 있는 적의 전차와 기계화 병력을 인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의 경우에는 무인 공격기와 연계해서 유무인 복합편제로 넓은 지역을 전부 수색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펼쳐진 화물 공수 훈련엔 치누크 헬기가 투입돼 탄약과 유류 등 14톤이 넘는 물자를 공수하며 지상전 승리 보장을 위한 항공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최재혁 육군항공사령부 1항공여단장입니다.
육군항공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도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 일명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최신형 아파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아파치가 공대지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와 70mm 로켓 하이드라, 30mm 기관포 사격을 실시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반대로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미국은 미 본토로 헬기 조종사들을 복귀시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단은 지난 5월 아파치 공격 헬기로 구성된 공중기병대대를 창설했습니다. 기존엔 미한연합사단에 아파치 헬기를 순환 배치하다가 상시 주둔으로 변경한 겁니다. 신설 아파치 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의 아파치 헬기 24대로 구성됐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 부양정 등을 격파하는 특수 임무에도 동원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한미군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강력한 연합 방어 태세와 높은 수준의 상시 전투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군대가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25일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북한이 8월에 실시되는 미안연합훈련이 핵선제 타격 연습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 정책상 우리는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군대가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도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진 부소장이 AP통신 영상계열사인 APTN 평양 대리사무소 기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 부소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8월 20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미국 집권자가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재확언한 것만큼 8월 하순 시작되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핵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실전 연습으로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내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군 당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위성 개발에 나섰습니다. 낮은 고도로 변칙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우주개발청은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 능력이 향상된 첨단 위성 개발을 위해 1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개발청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성 개발을 위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L3 해리스와 노스럽 그러먼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업체는 오는 2025년 4월 첫 발사를 예정으로 28대의 위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주개발청은 이 위성들이 재래식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조기 경보뿐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1000km의 저궤도와 만에서 2만 km의 중궤도에 배치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해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렵고 방향까지 바꿀 수 있어 비행 궤적을 예측해 격추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지난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릭 투니어 우주개발청장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단 위성 개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개발청 대변인은 19일 첨단 위성 개발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 위성들은 전 세계 모든 전구에서 재래식과 첨단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감시한다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등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군 당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해상요격기 SM-3 미사일을 생산할 업체로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기존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 궤적으로 발사되면 정상 각도로 쐈을 때보다 낙하 속도가 크게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 요격미사일을 이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신 SM-3는 사거리가 2,500km로 기존 미사일보다 2배 이상 확장됐으며 속도는 마하 16에서 18로 로프티드 방식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알래스카에 설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미국 정부 원조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 상원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영내 안보 강화 조치로 규정하고 불이행 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에 약 9개월 만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캄보디아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 실태에 관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법안의 핵심입니다. 미의회가 승인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항목이 다수 명시됐는데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1 회기연도 국무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주쿵크의 영토 분쟁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회는 약 4년 전부터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와 대북 제재 이행을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건부 지원 방안은 2019 회기연도 국무부 예산안을 통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이후 매년 상하원 세출이는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조건으로 캄보디아 원조를 승인하는 내용의 국무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의회선 캄보디아 외에도 이집트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집트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었지만 최종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암호화폐 개발업체 등에서 이런 위장 취업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일부의 경우 금전 취득보다는 해킹이 주 목적인 경우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채용업체인 크립토 리크루트의 설립자인 닐 돈든 씨는 최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북한 IT 노동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허위 이력서를 사실상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we literally get applications like every day, almost.
암호화폐 등 관련 채용 사이트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리면 종종 가장 먼저 지원하는 이들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 암호화폐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관련 업계에 구인구직을 전담했던 돈든 씨가 이런 이상한 지원서에 처음 주목한 시점은 2020년 초반입니다. 당시 돈든 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아주 경쟁력 있는 이력서라면서 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 계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정에 소개된 경력은 그럴듯했지만 이름과 주소, 무엇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눈빛의 사진 등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돈든 씨는 지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원자는 영상통화를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다 나중에 응했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 여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등 북한에 대해 비교적 지식이 있었던 돈든 씨는 이 지원자가 북한 사람 같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지만 황당한 소리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돈든 씨가 경험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암호화폐 언어인 솔리디티나 러스트 분야의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며 영어식 이름을 사용했지만 통상적으로 관련 개발자들이 거주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을 거주지로 표시하면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력서 등의 문구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방식 등이 주어진 대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다고 돈든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채용됐지만 몇 달간 짧은 기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이력서상의 경력과 달리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고용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든 씨는 또 고용주들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접근하거나 회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월급 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해킹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든 씨는 또 링크드인에는 여전히 북한 IT 노동자와 연계된 많은 가짜 계정이 있지만 자체 검증 역량과 비용 문제 등으로 링크드인 측은 이런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링크드인 측은 VOA에 우리는 분명한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허위 계정 생성은 링크드인 서비스 정책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채용업체 관계자는 25일 VOA에 암호화폐 분야에서 솔리디티나 러스트 기술은 수요가 많지만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개발자 등 직원들의 익명성을 유지해주는 문화가 있으며 임금도 별도의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니칼슨 TRM 분석관은 25일 VOA에 북한의 IT 종사자들은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 인프라의 일부이며 이들은 정찰과 단순 수익 창출을 위해 외국 기업에 침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폐쇄하는 것은 종종 두더지 게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 개를 폐쇄하자마자 또 다른 10개가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관은 이런 상황은 채용과 관련해 극도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 및 암호화폐 업체들의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 FBI 등이 관련 위협과 관련해 민간 부문에 지침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FBI는 지난 5월 발표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주의를 발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선박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중국 선박과 고유 식별 번호가 겹쳐 신분을 세탁한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 선박의 식별 번호를 도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포착된 곳은 최근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북한 서해상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적의 산허호는 현지 시각 26일 현재 북한 서해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선박 바로 옆에서는 선적 위상의 터그선, 즉 예인선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린 트래픽은 선박의 고유 송신기에서 포착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위성을 통해 전달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선박을 식별합니다. 송신기와 위성 자료를 통해 두 척의 선박이 포착됐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선박 한 척이 보내는 두 가지 정보를 마린 트래픽이 한 지도에 표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산호호는 예인선입니다. 현재 산호호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는 북한 선박 수송호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잇따라 북한 서해와 대동강 일대에 출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화물선 순창 78호가 남포 일대에 잠시 위치를 노출했으며 17일에는 장선푸 6988호가 발견됐습니다. 또 21일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수치위 03453호가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만큼 중국 선박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추가로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을 항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호호가 송신 중인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가 현재 중국 해역에 떠 있는 다른 중국 선박의 MMSI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산호호가 보내고 있는 MMSI는 현재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호수에 떠있는 비하이호와 일치합니다. 9개의 숫자로 구성된 MMSI는 각 선박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서 같은 번호의 선박이 두 척이 존재한다는 건 둘 중 한 척이 잘못된 MMSI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해역에 떠 있는 산호호의 MMSI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거나 제재 위반으로 추적당하는 자국 선박의 MMSI를 조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지목된 뉴콘크호가 2020년 벨리즈 선적인 F-론9호의 MMSI를 이용해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돼 유엔의 추적을 받아온 수블리코와 유니카호도 각각 하이주 168호와 리톤호의 MMSI 정보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른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산어호 역시 중국 선박의 MMSI를 도용한 북한 선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의 MMSI 조작과 관련해 선박의 등록국이 MMSI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선박을 식별하고 조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를 보유할 것과 이에 대한 결과를 해양당국 그리고 전문가 패널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등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5일 한국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그 지도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권력과 통제의 원천은 북한 주민들이 체포와 학대,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의 상황 직면에 대한 큰 두려움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남북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표류해온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약속했고 25일 한국통일부는 국회에 북한 인권재단 급선무라할 수 있는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이사진을 꾸리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야 재단이 출범하는데 윤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어있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북한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남북 평화와 화해를 너무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그는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희망적인 사고에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유화적 태도와 유사해져 북한으로부터 조정과 경멸을 한국과 국제 비평가들로부터는 분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전 정부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이끌려는 윤 정부의 북한 인권 전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ive him very high marks for his North Korean human rights strategy. These are the first moves made by the Yoon government on North Korea policy, and I think I can say that President Yoon Song-yeol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전략과 정책을 먼저 내놓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huge laps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definitely a desire to sort of increas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NOC 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북한과의 관여 확대를 열망한 나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간과한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우리는 새 정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신호로 미한동맹 협력의 영역을 넓힐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Political prison camp population, I think that there are also likely worsening conditions in North Korea due to the extent to which the Kim regime.
에노스 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동안 장기화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상황이 악화했고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가 같은 일부 문제들은 감시망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에르수 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북한인권정책을 펴게 되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한국의 새 북한인권대사가 북한인권을 다루는 관련 조치들을 지원하는 등 유엔에서 한국의 관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보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이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한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로 27일 제막식이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예벽 건립을 주도했던 고 윌리엄 웨버 예벽대령의 유가족이 한국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후대에 한국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고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대령의 미망인 애널리 웨버 여사는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s very honored that he would take the time to visit.
애널리 웨버 여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민식 한국보훈처장이 최근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전 참전용사인 남편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고 감사와 위로 인사를 전한 데 대해 시간을 내 찾아준 것이 매우 영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널리 웨버 여사는 미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한국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남편도 매우 감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웨버 대령이 살아생전 한국전쟁을 자유를 수호한 의미 있는 싸움으로 평가해왔다고 회고하고 전쟁을 극복하고 발전한 한국을 늘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애널리 웨버 여사는 웨버 대령은 자유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싸워야 했다고 믿었다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이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미래의 아이들에게 한국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Don't forget children. Let them know about the Korean War.
애널리 웨버 여사는 아이들에게 한국 전쟁과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오늘날 발전된 한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도 한국 윤석열 정부의 보훈 최고 당국자가 직접 참전용사의 집에 방문해 감사를 표한 데 대해 매우 관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웨버 예비역 대령이 생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참전에 헌신한 미군과 한국군의 이름이 새겨진 최초의 기념비로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memorial in the United States that has foreign nationals on it, side by side with the Americans who they fought next to.
피셔 사무총장은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강력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미한 양국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미군 참전용사 예우가 피로 맺어진 양국 간 동맹과 협력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한국국가보훈처장은 24일 첫 방미 일정으로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메릴랜드주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자택을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전달하고 직접 달아줬으며 유가족을 만나 한국 정부 차원의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는 한국 정부가 국가 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상징과 메시지가 담긴 명패로 한국과 미국의 국기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명패를 수여받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미한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웨버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장교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며 1951년 2월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1980년에 전역한 뒤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비 19인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으며 자신이 직접 19인상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웨버 예비역 대령은 지난 4월 9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메릴랜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동안 북한에 아스팔트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수출해온 중국이 지난달 연료용 유류에 대한 수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확인됐던 유류 수출 내역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 삭제돼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달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중국의 대북 유류 수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6월 북한의 5에서 7번 연료유로 분류된 유류 제품 26만 4,408리터, 약 29만 6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5번에서 7번 연료유는 중간 점도의 잔류로 만들어진 연료용 유류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비교, 확인해 중국이 아스팔트의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비연료용 유류 공급분을 톤 단위로 합산해 유엔에 넘기면서 이를 정제유 공급 총량으로 보고했고 유엔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용 유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기록이 지난달 중국 세관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세관 자료에는 북한에서 수요가 많은 3대 유류 제품, 즉 휘발유와 등유, 경유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어디에서 이들 제품을 확보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는 대북 유류 제공량을 매월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과거 대북 유류 수출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E가 지난해 확보한 2021년 6월과 10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는 중국이 5에서 7번 연료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올해 다시 확인한 해당 자료에는 이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2018년과 2019년, 2020년 자료에서도 5에서 7번 연료유 항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이뤄진 5에서 7번 연료유 대북 수출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내역이 존재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의 지난달 5에서 7번 연료유의 대북 수출은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지만 해당 수치가 삭제된 현재 기록에만 의존하면 해당 유류의 수출은 약 5년 만에 이뤄졌다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자료에 기록돼 있던 기타 경유의 대북 수출 명세도 현재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보 가능한 과거 자료가 많지 않아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자료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지만 BOA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5에서 7번 연료유와 기타 경유 수출 내역 일부가 삭제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BOA는 어떤 경유에서 5에서 7번 연료유를 비롯한 일부 대북 수출 내역이 삭제됐는지 중국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과 그 자녀들이 새 정착지에서 식량 불안정이나 영양결핍에 시달린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비한 백신 접종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일 발표한 2022 세계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다른 한국인들보다 3배나 더 자주 식사를 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로 애초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난민들이 여러 종류의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을 비롯한 난민들은 대개 단백질 칼로리 영양실조로 저체중인 경향이 있으며 새 정착지에서도 금전적 결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체중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두 차례 서로 다른 검사에서 몸무게가 더 줄어든 탈북민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비타민 B2 및 칼슘 섭취 부족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좋지 않은 영양 상태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 역시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일부는 불균형적인 영양 공급으로 비만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내 탈북민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점령지 내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소속 학교의 아이들에 관한 연구들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영양실조와 비만이라는 상반된 부담을 겪고 있는지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백신 및 면역력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자녀들은 보건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져 독감이나 결핵, 간염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민 부모에게 태어난 어린이들이 중국 본토 주민 또는 다른 이주민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을 비롯한 난민일수록 각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며 각국의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7년 7월 26일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날 라이베리아 독립 지도자였던 조셉 젠킨스 로버트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라이베리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8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미국 식민협회는 서아프리카에 흑인 노예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식민협회는 미국인들이 해방 노예들을 그들의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 위해 세운 단체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1821년 미국에 있던 4,500여 명의 흑인들이 서아프리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1847년 독립을 선언한 조셉 젠킨스 로버트는 그 이듬해 라이베리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만든 자유국가 라이베리아는 1847년 7월 26일 미국의 후원 아래 정식으로 독립해 아프리카 최초 공화국이 됩니다. 1952년 7월 26일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에바 페론이 33살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에바 페론. 에바는 1919년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가난하고 고된 유년 시절을 보낸 에바는 15살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 1945년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독신으로 살던 후안 페론과 결혼합니다. 당시 여배우로도 유명했던 에바 페론은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동자와 고아, 빈민들을 후원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에바 페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195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 페론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52년 7월 26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에바 페론의 짧지만 극적인 삶은 지금까지도 뮤지컬과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비오에이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